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마이크 손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김원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이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 뒤에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냥 임금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그 비유를 들 때에 혼인잔치 비유를 듭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시대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말씀을 할 때는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은 곧 천국은 우리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곳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앞에 가게 되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기만 해도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충만한 기쁨이 막 솟아올라오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천국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남모르게 흘렸던 또 아픔의 그 눈물들도 다 닦아주시고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릴 때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거 있죠. 뭐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어머니가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시겠지. 그 고무신 있죠. 고무신 중에서도 흰 고무신 이번에 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게 설렘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한 벌 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건데요. 그냥 기쁨이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곳,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곳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충만한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아마 그 첫 번째 사역을 혼인잔치 집에서 하시지 않으셨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천국의 생활은 이러한 관계다, 혼인관계와 같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도 아주 기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본인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실 때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걸고 넘어질 정도로 음식을 맛있게 드셨고, 그리고 마시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잘 드시고 잘 마시고 기쁘게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가 신랑이 함께 있는 그때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쁜 때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믿고 즐겁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힘드니까 얼굴을 찌푸리고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기쁜 시간이다,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요, 인상을 잘 찌푸리죠.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도 보면은 그 기쁜 얼굴이라기보다는요, 온갖 고뇌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서로 얼굴도 좀 보시면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영상실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얼굴을 크게 이렇게 한 번씩 좀 비춰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시면은 왼쪽에 거울이 있거든요. 저 거울을 왜 저기다 붙여놓았는지 아십니까? 들어오면서 본인 얼굴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죽은 상, 찌푸리고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좀 보시면서 얼굴 좀 피라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얼굴 다 드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조금 펴시고 사십시오. 펴시고.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대구 성시와 예배 인도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학생들이 요즘에 너무 많죠. 자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방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물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고 두 분이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써놓으신 걸 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도 사실은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서 죽는데요,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지만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부터 상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힘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서부터 밝아져서 이 속에서부터 치료가 되고 밝아져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치료가 된대요. 사라져버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책에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범사에 짜증낼 것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가 자꾸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래요. 오늘 또 돌아가면 또 뭐를 할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면요, 요즘 들어서 너무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그 중에 좋은 거는 10개 중에 1개 찾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에 관한, 성폭력에 관한, 성행위에 관한 어떤 그런 것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살인한 거에 나오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볼 때 사탄이 장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들어서 너무 많습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상을 좀 찌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웃고 사셔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사셔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들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요, 얼굴 보면은 우울증 아닌가 하는 싶은 이런 분들의 얼굴이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 좀 웃으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보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찬송할 때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 또 좁은 길이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배고픔의 길이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이 그 찬송 있죠? 그 전통이요, 이렇게 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만 자꾸 부르다가 보면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처진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이 늘 울상이냐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아니 그럼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십자가에만 달려 계시냐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 고난도 있지만은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부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는 기쁨, 이 속에서 막 솟아 올라오는 그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도 계시지만은 부활하신 주님도 계십니다. 부활의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감격하셨던 순간이 바로 그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셨던 그 순간은 이제 내가 내 자녀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었죠. 이제 두고 보자고 내가 너희들을 깨부술 것이라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린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분명한 승리를 장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에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찬송, 이 찬송을요 1년에 한 번만 부르지 마시고 자주 좀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부활의 그 기쁨,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부활은요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거는 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이라 표현을 쓰셨냐면 깨우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잔다 이 말씀은요 내가 깨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들어가셔서 죽어 있는 소녀를 가리켜서 달리다 쿰 그랬죠. 그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요 어머니가 아침에 딸을 깨울 때에 쓰는 표현이요. 달리다 쿰 그 말을 씁니다. 달리다 쿰 얘야 일어나라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깨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언제 깨우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누구야? 그러면요 그 무덤이 갈라지고 그 흙이 되어져 있던 그 몸이요 부활되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야?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변화되어져서 부활될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게 가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을 하시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을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순식간에 일어날 일인데요. 무덤이 갈라지면서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 살아있어도 부활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이요. 바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고 그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은 부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몸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께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세대에는 이 일이 살아있을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 세대에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들 세대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을 한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 살지 말고 너무 슬프게 살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화장하는 곳에 참 많이 갔었는데요. 믿지 않는 장례식은 참 정말로 절망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슬퍼해요. 그게 막 가슴이 애려올 정도로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아무리 통곡을 하고 울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 속에 소망이 있는 울음이죠. 다시 만날 거다. 천국에서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아픈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이 밑바닥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악의 사태가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곧 혼인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좁은 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곳에 또 혼인잔치도 있다란 그와 같은 기쁨도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때문에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면은 그 부르짖고 있는 그 속에 잔잔하게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든든함이 솟아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든든한 백이 내 뒤에 있다는 것.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딱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라는 이거를 느끼게 되면은 그 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체험을 해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TV를 딱 끄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저 TV를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속에서 막 솟아올라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 드라마 좀 내려놓으세요. 그 뭐 한다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거 보고 계세요. 그걸 딱 한번 끄시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도 저 그거 안 합니다. 드라마 보고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속에서 막 솟아올라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의젓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고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그 속에 약간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혼인잔치의 그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아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에 딱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했던 모든 고생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 그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이 성도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못 누르게 되면 눌려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죠.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깡패였고, 그래서 집안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었습니다. 자주 감옥에 가 있었고, 그래서 이 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딸의 아버지는 미워 죽겠지만은, 어디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하고, 근데 이 아버지 또 출소를 하면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또 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가고 깡패짓은 깡패짓대로 하고 감옥에는 또 가고 감옥 가고 나면 가슴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 큰딸이요. 큰딸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프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여동생은요.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 집사님이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는데 언니 집사님이 제일 걱정이 바로 이 딸입니다.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여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정상인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고 싫지만은 믿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10년을 해왔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도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먼저 동생이 교회를 한번 따라서 나왔습니다. 나온 그날 동생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막 하면서 언니 내가 10년 동안 내가 왜 방황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10년 동안 받아야 될 은혜를 한 달 만에 다 받아버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언니 집사님은 10년 동안 애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0년간 힘들게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시집도 못 가고 시집도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10년간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경주는요 10초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한 16초, 20초 걸릴 수 있겠죠. 근데요 믿지 마십시오. 저는 12초 4가 제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아마 어릴 때 기록이어서 자세히 따져보면 아마 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기록은 12초 4입니다. 예. 근데요 10초 내에 100m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선수들은요 그 1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괴롭고 힘들죠. 그리고는 그 10초 안에 그걸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불을 지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받아야 될 은혜를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결국은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아버지도 돌아오고 어머니도 돌아오고 동생이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10여 년간 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산고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죠.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딸 출산했습니다. 예송이를 출산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기가 아니라고 박수를 안 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생명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은 기도 많이 받고 태어나면은 큰 기쁨입니다. 예송이가요,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산고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아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천국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또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이 순간도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천국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쁨,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 이건 누리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순식간에 누리는 이런 기쁨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로 인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쁨과 슬픔이여 동시에 이것이 때로는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쁨의 잔치가 있는데, 혼인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잔치를 베풀고 그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싫어했다 그랬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오라고 하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잘해 놓으셨는지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 거죠. 준비를 다 완료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오라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설레임도 있어야 되고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있는데 우리 빨리 갑시다,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게 안 좋아한다고요. 근데 저는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제 아내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뭐 제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손주를 볼 거다. 손주의 손주를 볼 때까지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나마 사실은 뭐 그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전 천국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 빨리 가고 싶고 천국을 막 침노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거부했었죠, 그들이요.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영접을 했죠. 당신은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합니까? 물었더니요, 그들의 변명이 뭡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차를 샀습니다. 저는 장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밭을 사고 차를 사고 장사를 하는 거,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더해서 더 적극적인 사람은요,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실제로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훼파된 것을 말하죠. AD 7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훼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흘러가죠. 그 흘러갈 것을 예수님께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거는요, 네거리 길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유럽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아메리카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지. 이미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스라엘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갈 것이다 그랬죠. 복음은요, 이미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복음은 땅 끝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야기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네거리 길에 가서 모든 사람 만나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해서 혼인 잔치집을 채웠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임금님이 초청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때 제가 유구무원이라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할 상황이 아닐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본인의 실수가 잘못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 잔치는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 아들을 위해서 벌린 잔치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맞게 아들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궁궐에요 초청을 받아 가게 되면 예복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예복, 그 아들을 위한 아들에게 맞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 사람도 예복을 받았을 텐데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아니 이것 안 입어도 된다, 안 입어도 된다라고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궁중에 도착한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야 되고 예복을,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이것은요, 나의 이 헌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거룩한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옷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춤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짜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입을 맞추었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샬롬 하면서 입을 맞추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가짜라는 생각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갔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도 갖추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되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아마 가룟 유다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눈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놀란 말씀이 있는데 어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냥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살펴보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왕의 눈길이요 왕의 시선이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헌옷을 벗었습니까? 여러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들, 나만을 위한 기도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복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제가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때 잠깐 한 분의 간증을 짧게 좀 들었었는데요. 그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장로님이 왜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졌는지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천국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너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셔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떠듬떠듬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저기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렸는데요. 그분은요, 신실한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 저는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 그럼 너 새벽 예배 가서 뭐 했니? 그러고 보니까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답할 말이 뭐냐면은 자식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요. 나와 내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새벽 예배 왜 했니? 그러시더래요. 너 새벽 예배를 왜 했냐?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라셨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동안에 이 장로님은요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온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눈을 열어서 좀 보지 못하고 그냥 내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그때부터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이게 남는 장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 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좀,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 고민을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 내 속에 깨닫게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것이고, 전도되어져 온 사람을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이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예복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